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 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설교를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 있나이다.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들 가운데 들려질 때에 그 말씀이 우리를 소생케 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로하는 말씀이 되게 하시며 권면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죄악됨을 들춰내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위로받을 자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함을 받게 하시고 또한 죄를 회개하며 돌이켜야 할 자들은 주 앞에서 회개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설교자가 단에 섰사오나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이 막힘이 없이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의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일하여 주시기를 소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먼저 우리가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를 잠시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요. 에베소는 지금 오늘날의 터키 지역에 그 소아시아 지역에 있었던 도시였는데 그 소아시아의 공식적인 수도는 버가모라고 하는 곳이었지만 그러나 로마 제국의 임명을 받은 그 지방 행정관이 머물었던 곳은 에베소였습니다. 아무래도 교통이 편하고 또 여러 가지 편의시설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아시아의 실제적인 수도는 에베소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에베소는 소아시아의 중요한 그 항구 도시였는데요. 그래서 로마의 행정장관들이 소아시아 지역으로 들어올 때 이 에베소 항구를 통해서 들어오곤 하였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세계 각국에서 온 상인들이 식품과 향료, 옷감, 각종 금은 보석과 도자기, 또 노예에 이르기까지 모든 온갖 물건들을 거래하는 큰 시장이 바로 에베소였습니다. 그래서 에베소는 항상 물질적인 풍요로움이 있는 도시였고 그것과 함께 2만 5천 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대극장과 체육관, 음악당, 또 도서관, 공중 목욕탕이 1세기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흔치 않은 그런 편의시설을 다 구비하고 있었던 도시가 에베소였습니다. 그러나 에베소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아데미라고 하는 여신입니다. 에베소에는 이 아데미 여신을 위한 그 신전이 위치해 있는 것으로 유명한데 이 아데미 여신은 여성의 모습을 했는데 그러나 풍요와 다산을 그런 의미하는 신으로서 24개의 그 젖을 가지고 있는 그런 독특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우리가 이 에베소 사람들이 얼마나 이 아데미 여신을 열정적으로 섬겼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그런 물질적인 부요함과 또 안락하고 또 편의 시설들이 구비된 그것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보면 이 에베소는 타락한 도시였음에 분명합니다. 우상 숭배와 온갖 죄악으로 또 물질의 그 풍요와 또 방탕함으로 그렇게 죄악에 빠져 있었던 도시가 바로 에베소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와 같은 죄악으로 만연된 이방의 도시에 신실한 하나님의 성도들이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수고와 인내를 통하여서 이 에베소에도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곱 교회에 편지하시면서 가장 먼저 이 에베소라고 하는 곳에 편지를 써 보내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보내신 그 편지를 실제적인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이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그 칭찬의 말씀을 살펴볼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책망의 말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에베소 교회를 향한 칭찬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과 3절 말씀인데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주님께서 편지를 써 보내신 이 형식을 보면 주님이 얼마나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분이신가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에베소에게 편지하시기를 먼저 이들의 칭찬을 써 보내시면서 그들을 격려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하는 그 단어는 수고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수고. 헬라어로 코포스라고 하는데 이 수고라고 하는 단어는 사람이 땀을 흘리며 자신이 가진 에너지를 다 소진하여서 탈진하기까지의 그 수고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것 또한 정신적인 그 수고를 다 포함하는 그와 같은 말이죠. 에베소 교회를 언급하실 때에 이들의 수고를 내가 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수고와 함께 인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고가 어떠한 일의 강도를 나타내는 말이라고 할 것 같으면 인내라고 하는 말은 그 일의 기간을 말하는 것이겠죠. 힘이 다 소진되기까지의 수고뿐만 아니라 또한 인내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을 주님께서 아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지는 것은 수많은 사람들의 이와 같은 수고와 인내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한국 교회를 생각하실 때 여러분들이 꼭 가보셔야 할 곳이 있는데 그 합정동에 외국인 선교사 묘지를 꼭 여러분 방문하셔야 됩니다. 다음에 한국 가실 기회가 있으시면 꼭 한번 합정동에 있는 외국인 선교사들의 묘지를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수백 명의 선교사들이 묻힌 묘지가 있고 또 그들의 어린 자녀들이 풍토병으로 인해서 죽어서 한 살, 두 살도 안 된 뭐 그런 갓난 아이들의 무덤이 같이 이렇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들의 수고, 20대 젊은 나이에 와서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열정, 그 수고, 그리고 이국 땅에 자기의 자녀들을 묻기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땅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들이 죽기까지 그렇게 수고하였던 그런 수고와 그 인내로 말미암아 한국 땅에 복음의 뿌리가 그렇게 뿌려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바로 그 열매들이지 않습니까? 한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지는 것은 그와 같은 수고와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나가시는데 하나님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실수가 없겠고 더 빨리 완성하시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준비시키셔서 교회를 세우게 하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준비시키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출애굽이라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직접 나서시지 않고 한 사람 모세를 준비하시는 일로부터 그 일을 출발하십니다. 모세를 40년간 바로의 궁에서 훈련시키셨습니다. 그 이후에 또한 40년간을 또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준비시키셨죠. 80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이 흘렀고 그때 하나님께서 떨기나무에 임하신 것입니다. 우리 교회 보면 주보에 그 나무가 있잖아요. 그 떨기나무, 하나님께서 임하신 그 떨기나무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부르셨는데 모세는 아직도 자신은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를 설득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인내로서 그를 지도하실 때에 이제 모세가 온전히 헌신하여서 그 출애굽의 역사에 쓰임을 얻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훈련하시고 인도하시고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이 영광스러운 일을 이루시는 데에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완성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에 보시면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인 순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이제 복음이 선포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실 때에 베드로라고 하는 인물을 사용하십니다. 베드로에게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그 모든 구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철폐됐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에게 유명한 그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는 그 환상이죠. 그 보자기 안에는 레위기에 기록되어 있는 그 깨끗이 못한 짐승들이 들어있었고 베드로를 향해서 그것들을 잡아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이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이방인과 유대인의 구별이 다 철폐됐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환상 가운데 고넬료에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그 시몬, 피장 시몬의 집에 유하는데 그를 청하여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고넬료가 베드로를 보내기 위해서 종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가 그 종들을 따라서 이제 가이사랴 이 고넬료의 집에 가서 말씀을 증거합니다. 여러분 그 내용들을 쭉 보면 얼마나 번거로운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면 되는데 사도 바울을 부르셨을 때처럼 그냥 직접 고넬료를 회심케 하시면 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준비시키고 훈련시키셔서 그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가 복음을 전할 때에 성령께서 그 위에 임하십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이제 이방인들 가운데도 구원이 임하게 되는 그 역사적인 사건이 그렇게 완성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약이나 신약의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일하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셔서 야곱의 그 70명의 가족들이 그 애굽에 정착할 수 있는 일들을 이루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위에 모세를 준비시키셨고 또한 사사들을 또 세우셨고 또한 사무엘이라고 하는 인물을 또 어려서부터 그 경건하게 키우셨고 또 다윗을 그렇게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나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방식도 다르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 하신 일은 열두 제자를 택하셔서 그들을 가르치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와 별로 다를 것이 없는 사람들이었죠. 서로 높은 자리를 차지하길 원하였고 자기가 더 뛰어나다라고 자기를 드러내길 좋아하는 그와 같은 사람들을 택하셔서 3년 동안 훈련시키시고 모범을 보이셔서 이제는 그들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럼 바울도 그러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잔해하였던 그와 같은 핍박자를 회심케 하셔서 그를 훈련하신 이후에 복음을 전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뤄나가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보면 너무나 우리와 이렇게 흡사한 것 같습니다. 우리들도 자녀들을 기를 때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자녀들과 그 아버지와 아들이 같이 그 일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렸을 때 톱질하고 망치질하면 그렇게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들을 혼자 놔두면 손을 다치고 또 상처를 입게 되니까 같이 아이의 손을 잡고 나무를 썰고 그리고 아이의 손을 잡고 망치질을 하고 그래서 뭐 탁자를 만들든지 아니면 그 의자를 만들어 놓고 야 우리 아들이 만들었구나 라고 했을 때 아들이 어떤 표정을 짓습니까? 너무 만족해하죠. 정말 자기가 그것을 만든 것인 줄 알아요. 그러나 그 계획이 누구의 계획입니까? 아버지의 계획이죠. 누가 그것을 만들 수 있는 힘이 있습니까? 아버지의 힘입니다. 아버지의 기술로 만들어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들이 만들었다라고 그렇게 칭찬해 줄 때 아들이 기뻐하고 그리고 아버지는 아들의 그 큰 모습을 보고 대견하게 생각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마치 이와 같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바울이 지난 그 삶들을 다 돌아보니까 자기가 수고하고 자기가 인내하며 자기가 노력하여서 수많은 일들을 이룬 것처럼 생각했는데 그러나 돌아보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우상 숭배가 만연한 영적으로 캄캄한 이방의 도시 한복판에 교회가 세워질 수 있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결코 아닙니다. 복음을 전한다고 할지라도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일 리가 없죠. 성도들을 교육시키며 또한 연약한 자들을 돌본다 할지라도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 모든 일들의 그 공로를 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돌리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의 수고와 인내를 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 이것이 너희의 칭찬받을 일이라고 그들에게 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로 주목해 봐야 될 것은 2절 말씀에 그들이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매우 탁월한 성경적인 표준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죄에 대해서 민감하였습니다. 죄가 또한 타락이 방탕함이 그렇게 가득하였던 도시에 살고 있었지만 그러나 죄와 타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거짓된 사도들을 시험하여서 그들의 거짓됨을 드러내었다라고 본문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에 보면 많은 이단들로 인해서 교회가 허물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교회가 송두리째 이단의 교회로 바뀌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거짓된 가르침, 거짓된 선생들이 교회를 몇 년 안에 이렇게 다 허물어뜨리는 것이죠. 여러분,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 일쑤인데 그러나 에베소 교회는 자칭 사도라 하되 사도의 권위를 가지고 그들 가운데 나타나서 거짓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사람들의 그 거짓됨을 드러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그들은 이 바울의 가르침을 잊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시면 이제 바울이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합니다. 그때 그들의 장로들에게 간곡함으로 눈물로 그렇게 교회를 잘 돌볼 것을 부탁하는데 사도행전 20장 28절입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돌아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너희 중에서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반드시 거짓된 가르침을 가지고 오는 그런 거짓 선생들이 너희들을 해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었고 바울의 그 예언대로 그와 같은 사람들이 에베소 교회를 허물려고 들어왔지만 에베소 교회는 그것을 용납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거짓됨을 분명하게 드러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또한 중요한 일인지 우리는 잘 명심하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수고하고 한 사람이 인내하여서 어떠한 일들을 이루지 않습니까? 한 교회를 세우는 데는 한두 사람의 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인내로 교회가 세워지는데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거짓된 가르침이 교회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 교회는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짓된 그 가르침들을 분별할 줄 아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 후서에서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였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수성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진리가 아닌 허탄한 이야기, 신화를 따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성경의 진리보다도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화와 같은 이야기를 더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것이 죄악된 성품의 그런 특징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에베소 교회는 어떻게 이와 같은 엄청난 일들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까?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19장, 사도행전 19장에 보시면 두란노 소원이라고 나옵니다. 뭐 한국의 그 유명한 출판사 이름도 두란노지 않습니까? 바로 이 사도행전 19장에 나타난 것인데 이 두란노 소원은 뭐냐면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세운 그런 모임입니다. 거기서 밤낮으로 성도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고별 설교 가운데서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20장 31절과 32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워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해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것들을 기억하고 그 가르침에 너희들을 그렇게 드린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눈물로 가르쳤던 그 교훈들이 너희를 든든히 세우게 될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이제 다 죽음 앞에 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때 가장 위로가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단편적인 지식이 아니라 성경의 전체적인 그 지식, 완전한 지식을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되겠습니까? 사단이 우리를 두렵게 할 것입니다. 구원에 대한 그 의심들을 갖게 할 것이고 또 죽음에 대한 그 공포로 우리의 마지막을 그렇게 어렵게 할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평안한 그 길로 인도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참과 거짓을 구별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이 말씀을 들어서 권면해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에베소 교회와 같은 모습을 닮기를 원합니다. 진리 위에 굳건히 서서 어떠한 설교자가 강단에 선다 할지라도 그들의 그 바른 진리는 받아들이지만 그러나 거짓된 것은 분별할 줄 아는 그와 같은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들을 사용하셔서 성경을 배우십시오. 우리 교회가 많은 성경 공부 모임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열심을 가지고 그 모든 그 성경 공부에 참석하십시오. 가르치는 자들이 여러분 기대에 미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배우려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모임에 임하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모든 가르침은 그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그 성경 공부를 참석하셔서 배우시고 또한 성경 묵상 자료들을 매주 나눠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냥 가지 마시고 그것을 적극 활용하셔서 성경을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게 되는 때가 있을 것입니다. 시편 1편에 나와 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게 될 것입니다. 가뭄이 찾아올지라도 여러분에게 생명으로 충만하게 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바라보시며 부지런히 말씀을 배우시고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주님께서 그와 같은 모습이 참으로 훌륭하다고 칭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게 두 번째로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하신 그 책망의 말씀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칭찬의 말씀을 하신 이후에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신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의 치명적인 약점을 들추어내셨습니다. 정확하게 그들의 폐부를 찌르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비록 그들이 참되고 올바른 성경적인 진리를 수호하고 있었고 주를 위하여 수고하고 인내하며 게으르지 아니하였지만 그러나 그들의 마음에는 주님에 대한 사랑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이도 에베소 교회는 잘 유지되고 있는 것처럼 보였던 것이죠. 여러분 사람의 그 간교함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모습으로 서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얼마든지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사랑이 없이도 외형적으로 경건의 모양을 갖추면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자신을 잘 꾸미고 유지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약점이 무엇인지 그 폐부를 정확히 찔러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행한 그 모든 것이 받아들여질 수 없는데 그 이유는 그 동기가 나를 향한 사랑이 아니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한은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이 요한은 오랫동안 에베소 교회의 감독으로 일하였던 사람입니다. 그가 일곱 교회에 써 보내시는 이 편지의 내용을 주님으로부터 들었을 때 그가 얼마나 떨었겠습니까? 자신이 수고하였던 그 교회 정말 훌륭한 모범과 또 많은 그 후세대들에게 본이 되는 교회라고 생각하였는데 그러나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교회였다라는 주님의 평가를 그가 들었을 때 그는 큰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 빠진 수고 인내를 받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행하는 그 행함 자체만을 보시고 우리를 받아들이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과부의 두 랩돈을 받으실 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없이 행한 것은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5절 말씀해 보면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촛대를 옮기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를 제거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모든 그 훌륭한 그 규모를 갖추고 또 성경적인 모범을 갖췄지만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죽은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참 두려움으로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이 그린빌 독립 장로의 장로교회의 모습이 이 모습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교회에는 하지 않는 어떤 특별한 어떤 독특한 그런 규례들을 가지고 있고 까다롭게 뭐 심사하여서 교회원들을 받아들이고 그거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좋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또 불평하실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그와 같은 외형적인 것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내적인 것을 보증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철저하게 장로와 목사가 인터뷰하고 그 사람들의 신앙의 생활들을 면밀하게 조사할지라도 그 마음에 있는 죄악의 문제를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근데 무섭게도 두렵게도 에베소 교회가 그와 같은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에서 수고하고 봉사하십니까? 여러분, 수고와 봉사가 필요합니다. 그 수고와 봉사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그 수고가 단순한 그냥 의무감으로, 책임감으로 하는 수고와 봉사라면 주님께는 연락되지 않는 수고와 봉사인 것입니다. 주님은 그와 같은 수고와 봉사는 받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이 그 원인이 되어서, 동기가 되어서 하는 그 수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그 인내, 그것이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주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님에 대한 그 구원의 감격이 있기 때문에 오늘 예배하고 계십니까? 그럴 때에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님은 아주 짧은 말씀을 하시지만은, 그러나 에베소 교회가 한마디도 거기에 대해서 변명할 수 없는 그 치명적인 그 패부를, 정확한 그 패부를 찌르는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에 바로 이와 같은 모습으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죄악된 그 모습, 그것을 그대로 밝히실 것입니다. 오늘 이 에베소 교회의 모습은 겉으로는 건강해 보이지만 속에는 무서운 암덩이가 자라고 있는 그 사람과 같은 모습입니다. 그 사람 속에 있는 그 암덩이를 제거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반드시 죽게 될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사랑이 없는 수고, 사랑이 없는 인내, 사랑이 없는 봉사, 사랑이 없는 그 예배,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위대하신 의사이신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처방을 내리십니다. 주님의 진단과 그 처방은 모두 정확하고 완전합니다.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생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라.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처음부터 그렇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죠. 처음에는 분명히 주님을 향한 사랑에서 출발된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감사로부터 그 수고와 인내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사랑이 식어지기 시작한 것이고, 지금은 사랑이 없는 상태에서 그 일을 의무감으로, 책임감으로 감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서서히 조금씩 조금씩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눈치채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 외에는 그 누구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그 심령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살아있는지, 하나님을 향한 그 감격이 살아있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주시는 말씀은 회개하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큰 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시는 그 말씀은 7절 말씀인데요. 무서운 책망의 말씀을 하시면서도 이 7절 말씀에서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권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바쁘게 섬기며 봉사하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지 말고 정말 너는 나를 사랑하고 있느냐?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세 번이나 질문하셨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던 그 질문을 에베소 교회에게 하시는 것이고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구원에 대한 감격이 있느냐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에 대한 올바른 그 바로미터, 척도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경고하시기를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주를 위하여 수고하며 인내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에 내가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를 돌아보게 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그래서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 때문에 은혜에 대한 감사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시고 인내하시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셔서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주신 이 말씀은 참으로 충격적인 말씀이었고 참으로 뼈아픈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주께서 촛대를 옮기실 수도 있다고 말씀하신 그런 무서운 그 책망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도 여전히 이기는 자가 되라고 권면하시며 어디에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사랑치 못하며 살아가는 그 삶을 회개하며 돌이키라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나로부터 생명나무의 그 열매를 받아 먹으라고 말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모습에 있지 않는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그래서 주를 향한 우리의 섬김과 봉사와 예배와 헌상과 찬송과 모든 것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한 감사로 말미암아 드려질 때에 우리의 모든 그 섬김을 하나님께서 열납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364장 찬송 같이 하시겠습니다.